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유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여 죽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고 고발할 구실을 찾아내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 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안에는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자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간음한 여자를 찾아서 이 간음한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여자를 쳐 죽인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썼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썼다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계속해서 흙에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알지는 못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와 단둘이 계셨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느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할 때 그녀를 인정하는 것은 그녀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도구나 전당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인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죄의 삶을 버리라는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행동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녀에게 행동을 바로잡아라 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신경 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여기에서 언어는 죄라는 언어는 타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는 쓸모없게 뒤틀려 당연히 우리 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C.S. 루이스가 똑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선한 것을 부패시킵니다. 그러므로 죄는 거짓과 부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비유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일의 부패를 섭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삼킨 것이 죄입니다. 죄란 부패한 음식을 먹고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가 당신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너를 원합니다. 죄는 너를 갖고 싶은 욕망이 크고 짐승이 먹이를 삼키듯이 죄의 욕망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행동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죄의 파괴적이고 혼란스럽고 비인간적인 영향으로부터 그녀를 구하는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답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해방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반대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관계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를 만든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란 우리가 좋은 것을 하고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과 그 안에서 풍요로운 주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교대 사람들은 법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대로 바른 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그토록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완전히 놓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확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식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가 종교의식과 의례로 전락할 때 벌어지는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세에 어떻게 흑암과 멸망의 각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전쟁, 소문, 민족 대 민족, 기근, 지진, 질병들이 많다고 하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기 위해 넘겨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한 말씀은 악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서로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갑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이나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에 찔려버렸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방식으로 누구든지 정복했습니다. 제국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은 새로 강제 징용된 시민들에게 때때로 세금을 부과하여 빈곤한 국가로 갔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민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신학을 더 많이 표현할수록 로마는 그들을 더 심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것을 목격한 역사가들로부터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잔인합니다. 다시 말해 삶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좋은 행동, 동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들과 공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 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2년간의 대유행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것 이후 우리는 현재 경계를 넘어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전쟁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솔직히 안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보호적인 공간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저를 안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저는 사람들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 부족한 현실을 들어보는 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연민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가르침에 대해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백신을 맞거나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념과 가장 일치하는 쪽을 선택하는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원수를 사랑하면 어떨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한 일은 상처가 되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역사회에서 얻은 것은 정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회답하며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여정이 어떠했든 그녀는 예수님을 아는 데 더 가까웠습니다. 주변 공동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가서 죄의 삶에서 떠나라. 그 말씀은 이제 죄의 빛에서 벗어나거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자유를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거하십시오.